아모스서 9장 이 본문인데 앞으로 가서 5장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여호와의 날을 무턱대고 환영하는 듯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세상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날을 열망하며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면 고통의 날로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에겐 형벌의 날이고 이스라엘에겐 옛 영광으로의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내 눈에 기이한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원수 갚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모스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피할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여태 이처럼 암울하고 어두웠던 날이 없었다는 뜻이지요. 백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고대했던 여호와의 날, 영광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 갚는 날이 아닌 멸망의 날이요, 빛의 날이 아닌 어둠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9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곡하는 것이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책임 추궁의 날입니다. 우리의 선지자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개념을 이젠 급진적으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거꾸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를 급진적으로 바꾸는 선지자의 논법을 잘 따라와야 합니다. 여호와를 소유한 것만으로도 승리라고 굳게 믿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선지자의 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방의 원수와 하등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소유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면 이제까지 아니란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액션이 항상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방의 원수를 향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러한 고전관념에 대한 반작용이요, 급진적 변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고뇌를 이것 가지고 얼마나 실험했겠습니까? 여태껏 이방 원수를 굴복시키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심판과 굴복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겁니다. 선지자 본인도 아마 기가 막혔으리라 봅니다. 하나님? 원래 역사의 하나님 맞죠? 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원수를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원수를 도구로 써서 이스라엘마저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이 이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읽기 전에 1절부터 6절을 해설하면 내가 모두 노력하겠다.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땅 아래 서울, 산 꼭대기 하늘 위, 바다 밑으로 도망쳐도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 숨어도 소용없다. 기어이 찾아내 끌고 와서 죽으리라.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엄청나게 가혹하고 끔찍한 표현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든 위반하면은 혹독한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날엔 닥칠 형벌로 고통을 받으리라는 경고이죠.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선지자는 비교적 평온하고 번성하던 시대의 선지자였더랬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며 자신만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임박한 국가적 재난이나 위험이 있었던 것도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모스의 눈에는 나라가 병든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지자 아모스는 파멸의 전철을 밟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낙관적 풍요한 세상 때문이겠죠? 이제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어쩌면 우울증을 더하는 책 같아요. 이럴 때 보통 다른 선지자들 같으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의 목적은 나라의 개혁과 방향 전환입니다. 이스라엘 리더이 변해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혹시라는 말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모스가 보는 비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한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 8절부터 15절. 아모스서 분위기와는 180도 방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엄침했던 메시지로부터 뭔가 가볍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8장 중반까지는 철저하고 완전한 파괴요 심판이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심판은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운명론에서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 암울한 분위기를 희석하고 무마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어서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망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망국이라고 하죠. 체질하여 쓸 것, 버릴 것을 분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체질하여 버릴 것, 취할 것, 분리할 것입니다. 심판이든 구원이든 체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으실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 이들도 이전에는 종살이 백성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피해갈 그런 개런티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장 11절부터 그러나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으로 180도 전환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아모스 시대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겁니다. 곡식 농사, 포도 농사가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는 뿌리 뽑힐 일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회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뭡니까 이게? 달리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과정 중에 한 단계라는 거예요. 고통과 형벌, 어떤 목적을 위한 봉사 역할이죠. 그러므로 불순물을 태우거나 걸러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만이 멸망하겠죠. 그러나 남은 자는 의롭게 살아남은 자요, 생존하여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아모스서의 마지막 말, 에필로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첫째로 북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을 향해 토해내는 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해 형벌을 받되 그것은 공동체 수준, 국가적 차원의 형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은 아모스 예언의 성취로 이해됩니다. 아수르가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아모스의 예언이 남유다에 보존되는 거예요. 남유다마저 망한 다음 오늘 본문 같은 끝맺은 부분과 이웃 적대국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유다와 이스라엘을 끼워 넣은 듯 해요. 택한 백성에게 화살을 돌려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 화살을 돌려 심판을 예언해드렸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후에 패턴이 비슷한 선지서들 읽기가 한결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미래 일이죠. 그러나 이미 유다, 다윗의 집이 망한 것을 알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지서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전통을 상기하고 되짚어보는 출애굽이라는 해방 시리즈를 반복하라는 듯합니다. 회복을 기대하는 앞날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내일 6월 19일은 Juneteenth 미국 연방 국경일입니다. 1881년 4월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톤의 썸터 요새 포격으로 전쟁이 붙었습니다. 남부 백인은 나쁘고 북부 백인은 선량했다라는 시각은 대체로 틀렸습니다. 남부의 대규모 농장 노동력을 북부 오하이오나 펜실베니아 공장 노동력으로 분산 이동시키려 한 경제 문제가 커뜨렸습니다. 어쨌든 북군이 텍사스 갈베스탄을 장악하면서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당시 북군 사령관이 텍사스 주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30개월 전에 이미 링컨 대통령이 선언했던 노예 해방이 비로소 전달된 거예요. 흑인들의 노예 해방일, 노예 해방절인 것입니다. 120년이 지나서 2005년엔 17개 주에서만 지키던 축제일을 오바마가 연방 국경일로 확대 추진에 힘을 쓰다가 재작년 2021년 바이든이 사인했었어요. 내일 준틴스데이는 세 번째인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피 준틴스데이라고 해피 프리덤데이라고 서로 축하하십시다. 노예들에게 프리덤데이, 한국인에게는 뭐 광복절이죠. 해방절입니다. 그 원전은 유월절의 출애굽입니다. 특히 선지자는 출애굽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원수의 나라에게도 허락되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했다고 했는데 원래 원수의 나라에 심판이 적용되었기 때문이겠죠? 이젠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입니다. 같은 논리로 출애굽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노예 해방이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스, 블레셋, 아람 같은 원수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아모스가 선포합니다. 기가 막히는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면서 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대상이 히브리,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원수의 나라까지 확대되더라는 사실을 아모스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독차지하는 민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나서서 부정하는 거예요. 아직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한 것처럼 원수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원수 아람 즉 시리아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은 구스 혹은 에디오피아 흑인 같지 아니하냐? 이런 뜻이죠. 내가 구스 족속에게서 출애굽, 블레셋 사람에게서 출갑돌, 아람 사람에게서 출기르 탈출하게 한 하나님이지 않냐? 이 뜻입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독점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출애굽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전유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작은 박스 속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해야 됩니다. 자유란 백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 사역도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갈라디아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성들은 공공의 삶에 환영받으며 21세기까지 왔었어요. 목회 영역에서도 여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역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모스 선지자도 압니다. 그의 메시지는 에티오피아 흑인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위협 자체였던 나라 블레셋도, 시리아도 원래 억압받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민족이라는 사실, 깜짝 놀랄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도 엑소더스 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해방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하는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해방의 파워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억압받는 자를 언제 어디서든 해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역사란 출애굽의 연속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첫째로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원수의 나라도 해방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백인만 자유인이 아닙니다. 유색 인종 역시 자유인입니다. 셋째로 남자만 미션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미션을 받았습니다. 여성 미리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여성 데보라는 사사였습니다. 여성 막달라 마리아도 남자들만의 제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네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장애인도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사회적인 웰빙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억압과 검열과 차별과 박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택한 백성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백인을 넘어 유색 인종에게로, 남성을 넘어 여성에게로, 요즘은 복음이 성적 소수자에게라도 확산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 해방, 자비하심, 신실하심을 택함, 특권이라는 카테고리의 박스에 넣어 가둘 수 없습니다. 국수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을 담은 교리로 하나님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 바운더리 속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옵션은 가난한 자요, 특히 가치 없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박스 속에 가두려 할까요? 두려움입니다. 우리와 같지 않음을 위협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배제의 룰, 원리를 세워서 추방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 남자 혹은 뭐 백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믿음, 소망,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죠. 타자는 위협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으로서 환대해야 합니다. 저들도 해방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니들은 나에게 엑소더스, 출애굽이 필요한 히브리인 노예였지 않느냐? 니들은 나에게 준틴스가 필요한 흑인 에티오피아인 같지 않느냐? 너희를 키워 1등 시민 자유인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자유와 기쁨과 웰빙을 누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원수마저 해방할 도구가 되라고 하지 않았더냐? 우리의 대답은 예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아모스 같은 예언자라도 오늘날 별로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모스처럼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사슬에 메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현대판 바로들에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스라고 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에 앞서 이방 사람, 원수들에게도 구원과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임을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향하시는 사랑의 지평은 이 온 세상을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원대한 것인 즉 하나님을 박스 속에 가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